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잠언 12장은 14절까지 본문인데요. 3등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는 관찰해 보면 악인과 의인의 특징을,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그 악인과 의인이 어떤 행태를 하게 되는가에 대한 태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제 마지막 9절서부터 14절까지는 그 결과, 열매가 어떠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잠언서를 우리가 쭉 보다 보면 한절 한절이 한편의 설교로도 충분할 만큼 많은 하무적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14절 전체를 설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1절을 보십시다. 관찰해 보면 훈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훈계.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뭐를 좋아한다고요? 지식을 좋아해요. 지식. 그러니까 훈계와 지식은 상통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같은 의미라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등장합니까? 징계를 싫어하는 자, 짐승 같다. 여기에 세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데 훈계, 지식, 징계, 이게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우선 마지막 단어서부터 풀어가다 보면 훈계가 무엇이고 지식이 무엇인지를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우리 제일 좀 끔찍해 보이는 단어가 징계죠. 징계를 달가워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표현된 징계라는 단어만큼 또 오해된 단어도 없습니다.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한 그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는 아들마다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들마다 징계하시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징계라는 개념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것은 너 잘못했으니까 두 대 맞아. 그리고 때리는 그런 어떤 체벌의 관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는 한 번도 그런 차원에서 설명된 적이 없고 오직 자녀를 훈련시키고 만들어갈 때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son making 자녀를 만들어간다 그게 징계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징계는 하나의 punishment죠. 체벌 개념이에요. 원래 징계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을 징계하세요. 징계 안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게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끔찍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때로는 그건 아직 아니야. 그건 안 돼. 아니야, 안 돼로 응답하는 기도가 더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웅덩이도 파셔서 못 건너가게 하시고 철조망도 놓으셔서 못 지나가게 하고 계속 우리 길을 간섭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라. 이건 이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단 부모가 있으면 뭐 제약이 많죠. 그걸 여기서는 징계, 지식, 훈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징계가 뭘로 한다는 얘기예요? 지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법에 신명기서를 보면 가장 특징적인 방식이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성이 되고 습관이 되고 천성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답이 있어요. 1절 끝에 보면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와 같으니라? 짐승 같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짐승 한 마리가 살고 있는 거 아세요? 이 짐승이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미련하다, 난폭하다, 잔인하다. 이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짐승 한 마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것을 어떤 족속으로 묘사를 했는가 하면 아말렉이라는 족속으로 묘사를 했죠. 아말렉은 홍해를 건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대든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예수 믿기 전에 만날 수 있었던 대적이 아니고 예수 믿은 후에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대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대적에 대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끝장을 보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그 전쟁은 한 번 잘라냈다고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천성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는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짐승 한 마리가 있어요. 그 짐승의 모습은 미련하고 난폭하고 잔인하고, 그 요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그 사회병이 하나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거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상시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어떤 한 부분에 탁 그 촉발이 되고 건드려지면 그냥 그 짐승의 본성이 격발되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 질병입니다. 우리는 전부 그걸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존재로서 안고 태어나요. 제 안에도 짐승 한 마리가 있고. 안 그래 보입니까? 있어요. 근데 이놈을 잘 키우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두면 저절로 잘 자라요. 그래서 이놈을 매일 잘라내야 돼요. 매일 썰어내고 잘라내고 죽여내고, 그래야 이 짐승이 자라질 못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이 자연이 굉장히 질서 있고 온유하고 순했어요. 성경에서 온유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주 쓰셨던 표현이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온유하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질서와 통치 밑에 잘 움직인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밑에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유라는 헬라적 의미는 잘 훈련된 인격적 덕목을 얘기합니다. 왜 훈련된 인격적 덕목일까요? 우리 본성이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담의 타락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자연도 동물도 다 타락을 했어. 이 땅에 타락이 찾아온 거예요. 그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짐승은 사나워지고, 그 다큐멘터리 그 프로를 보면 그 초원에 아주 평화로운 초원인데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강한 자만 살아남는 아주 살벌한 피의 역사죠. 그게 타락한 자연의 속살이에요. 얼마나 난폭합니까? 그래서 강한 놈만 살아남아. 타락해서 그래요. 그 후에 이사야가 그의 글에다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놨죠. 독사들이 그리고 사자들이 함께 뛰놀아요.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어요. 그래도 상함이 없는 나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 시작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 모든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온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1절만 놓고 보더라도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아집니다. 이제 우리가 청년들을 가리키거나 또 어린 아이들을 가리켜보면 어떤 아이는 참 말씀을 달아하고 잘 받아요. 그 어떤 사람은 탁탁 튀어요. 근데 탁탁 튀는 게 정상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속내 반응이 그게 맞아요. 그럼 왜 한켠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늘 목말라하고 허기져하고 던져주면 그냥 막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쭉쭉 그걸 잘 받을까요? 그건 한 단어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은혜. 우리 은혜를 입어서 그래요. 남들보다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은총을 입히셔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원래 선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똑같이 그 무서운 사나운 짐승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 얘기를 다음 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인은, 이 선인이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을 썼어요. 토브. 아마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한 단어와 짝을 이룰 만큼 소중한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표현한 토브라는 단어일 겁니다.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토브입니다.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든 게 질서 있게 돌아가고 제자리에 모양을 갖추어 있는 것. 그 온전한 회복의 상태. 온전한 하나님의 솜씨의 모습. 그 원래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토브. 외면이나 내면이나 일치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 토브에 대해 설명을 했더니 어느 자매가 자기가 운영하던 그 가방 디자이너인데 그 회사 이름을 토브로 바꿨어요. 아주 적용이 빠른 자매. 토브. 참 그 이름 좋죠. 토브.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선인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입은 사람이죠.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선인의 반대 개념은 악을 꾀하는 자.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이 결과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은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멀쩡히 알고 있다가도 물어보면 또 헷갈리죠? 예. 다시 한번 이 조용한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은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주는 거.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받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그 본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은 받아본 경험이 있고 그 사랑을 누려본 사람만이 제대로 된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키우거나 여러 청년들을 만나보면 사랑을 충분히 받은 청년과 그런 과정을 겪은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의 큰 차이가 있어요. 사랑을 제대로 옳게 누리지 못하거나 받지 못한 아이들은 사랑을 뭘로 이해하냐 하면 갚아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Give and take. 그래서 사랑은 주고받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주고받는 사랑은 사실 타락한 사랑입니다. 그건 사랑의 온전한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갚아야지. 그건 진짜 사랑을 못 만난 태도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거래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랑은 그럴 수 있어요. 네가 나 이번에 얼마짜리 사줬으니까 나도 그 정도는 갚아야지.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린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먼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랑은 말 그대로 대가 없이 받는,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린 감각도 없이 죽어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을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개념과 관념으로 하질 않아요. 나 너 사랑한다? 이건 그냥 말장난이에요. 그럼 너의 사랑을 보여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어서 실체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가장 잘 드러나셨죠.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엎드려 확인, 매일 해야 되는 주제가 뭐냐면 내가 오늘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입고 있는 존재인가. 그럴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은 그걸 갚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게 넘쳐서 흘러가는 사랑이어야 돼요. 우리는 앵벌이 개념이 있어가지고 자꾸 뭘 갚는다 그래요. 어떻게 갚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다면 사랑을 갚는다는 표현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뭘 얼마나 가진 게 있다고 하나님의 입은 사랑을 갚는다 그래요? 그건 갚을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에 눈 떠지는 순간 어머나 어머나 웬일인가 해서 그게 흘러가는 거죠. 그 사랑은 넘쳐서 흘러가는 속성이에요. 되갚는 건 거래죠, 거래. 세상 사랑은 그게 맞아요. 그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이 은총을 받는다는 말이 사랑을 입으려니와. 진짜 사랑은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잘 받아 누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근데 전혀 표정은 그 사랑을 누린 표정이 아니에요. 표정 좀 피세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예. 이 새벽에 이른 아침 하루를 활동하기 전 하나님 앞에 먼저 앉아 주의 마음을 읽고 주의 마음을 깨닫고 주의 마음을 듣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잠 깨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빨리 주님 앞에 가야지 해서 달려오는 시간. 나와라 나와라 해야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십시다. 사람이 악으로서는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 설명을 정확히 하신 대목이 마태복음 7장에 있죠. 언젠가 폭풍우가 치고 창수가 일어나고 비바람이 불면 그때 진짜 인생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집을 잘 지은 집이 있고 또 부실하게 지은 집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공력의 싸움도 아니고 재료의 싸움도 아니에요. 기초의 싸움이었어요. 그때 그 집이 반석에 선 집이었나 모래에 세워진 집이었나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우리 인생의 뿌리가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세상에 주었던 것이 사라져버리고 물질과 건강이 빼앗겨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 실체적 사랑의 뿌리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물질의 인생을 의지했고 자기의 건강의 인생을 의지했던 사람은 그게 날아가는 순간 같이 날아가 버려요. 기초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국 그 싸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명분은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있다고 고백은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결국 이 3절의 이야기도 뿌리 얘기입니다. 기초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반석의 기초에 인생의 뿌리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거짓된 것, 헛된 것, 바람 같은 보이는 것에 인생의 기초를 두고 있는가. 그래서 돈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고 행복하게 하게 해줄 것 같은 사람은 그 돈이 날아가는 순간, 돈이라는 게 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날아가는 순간 그 행복도 그 기대도 그 소망도 같이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인생의 기초를 두지 않고 영원한 가치, 우리 어제 새벽에 영원한 것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다 한시적이고 다 자원이 유한하지만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가 영원해요? 그리스도. 두 번째 뭐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뭐가 영원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영원해요. 그것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둘 수 있는 복된 사랑을 입은 자가 먼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제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제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기 여인이 등장, 어진 여인. 성경에 여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어진 여인은 유덕한 여인, 어제 시간에도 등장을 했던 그 여인입니다. 또 지혜로운 여인. 이런 표현은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우선 룻기에 나옵니다. 이방 여인 모압에서 흘러온 가련한 과부가 된 자부가 있었죠. 그 여인이 온 땅에 기근이 오자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윤리 또는 효심을 얘기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것은 부모님에 대한 효 이전에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진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런 어떤 착한 심성 이런 뜻보다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여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인이라고 소개할 때 성경에서는 항상 교회를 얘기하고 교회는 건물이 아닌 이상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뼈는 언제 썩죠? 목숨이 끊어졌을 때 뼈가 썩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면 신부인 우리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신랑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는 신부로서 뭘까요? 그건 정절입니다. 정절이에요. 모든 고백과 모든 소망을 신랑에게만 두고 사는 여인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유대 사회는요, 우리 사회하고 이 기본 개념들이 비슷한 게 많아서 잠언서 이 글을 쓸 때 여인의 가치는 항상 남자와 관련되어서 결정되도록 개념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의 아내냐? 이것이 그 여자의 가치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는 느닷없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어요. 신부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모든 삶의 가치와 시계 방향은 그분이 오시는 시간, 그분이 좋아하는 그리움으로 오늘의 일상이 준비되고 가득 차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이제 신부로서의 준비해야 될 가치예요. 그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신랑으로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이에요. 가끔 가다가 엉뚱한 여자들 있죠. 신랑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남자한테 가서 핸드백 사달라고 그러고 옷 사달라고 그러고 그걸로 희희낙낙 좋아해요. 제가 이번에 십계명 강의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참 받았던 설교자로서 은혜가 뭐냐면 십계명 강의를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 깊은 의미까지를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 율법이 아니라 열렬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끊임없는 우리를 향하신 구애더라고요. 구애. 십계명이. 내 앞에 1절 다른 신상을 두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었다 그랬죠? 너와 나 사이에는 다른 것이 없어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밖에 모르고 너는 나밖에 몰라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거든요. 그 호소를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우리 본성 안에는 짐승 한 마리가 있으니까 계속 한 얘기를 또 하시고 한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는 사랑의 구애입니다. 십계명 자체가. 놀라워요. 오늘도 사실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부로 취급하여 오늘 이 아침에 그 사랑의 구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야 된다. 나도 너밖에 모른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전부를 주었단다. 이렇게 구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받은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은총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입는 순간 우리는 어휴 갚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죠. 그 행복에 흘러서 그 입은 사랑이 이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소개하고 나누어주고 증거되고 전파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또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씩씩하고 담대한 용기 있는 하루가 되기를 또 행복한 은총을 입은 자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두 가지 제목을 드릴게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철야에 전부 나오세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나오세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은 때인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갚을 길 없는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은총을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에 확인하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